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9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하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역대기는 구약 역사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멸망한 유다 백성이 귀환할 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역사 전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전체를 이제 과거로 돌아보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려면 어떤 바라보기 위한 관점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역대기는 구약 역사, 구약이 담고 있는 역사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포괄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앞부분에 사람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 계보가 나와 있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두 왕의 이야기가 아주 긴 분량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왕들의 일들이 순서대로 쭉 나열되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이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준을 근거로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들, 이 후대 왕들의 인생을 살펴보는 것이죠. 이들의 통치는 어떠했는가가 이제 이 기준을 통해 이제 펼쳐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관심은 그저 왕들에 대한 것만은 아니죠. 여기 소개되고 있는 왕들은 왕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통치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대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역대기에 담겨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은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사례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 이들의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우리와 그리 동떨어진 것도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삶에 대해 마찬가지 질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간 이만하면 잘 살아온 것인가 하고 인생을 돌아보는 경우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대체 어디서 어긋나 내가 여기에 이른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갖기도 합니다. 역대기가 펼쳐내는 주제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질문과 그리 먼 것이 아니죠. 자, 역대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을 살피는 이유는 이들이 인간의 삶에 특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구체적인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여러 모양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써 우리의 삶의 모양도 어떤 것인가를 가늠할 수도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역대기는 역대하 10장부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간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그에 앞서서 먼저 이 각각의 왕들의 삶을 살펴보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일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상을 보면 다윗의 생애가 10장부터 29장 끝까지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역대상 전체의 3분의 2가 다윗의 생애를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인생의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선별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화제는 그가 여호와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다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그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열심을 냈죠. 그러다가 일이 갑자기 중단되고 맙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 첫 번째 에피소드가 마무리 지어지고 있죠. 이것이 역대기가 주목하고 있는 다윗 인생의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들여 행한 일이 소개된 이후에 다윗은 그보다 더 큰 일을 마음에 품었다고 역대기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17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 다윗이 궁전을 새로 지은 모양인데 자꾸 마음이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궤가 저렇게 천막 아래에 모셔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모셔둘 집,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지는 선지자 나단의 반응을 보면 그도 동의했던 것 같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자, 이렇게 왕과 선지자가 마음을 합합니다. 흔치 않은 일인데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같이 동의를 했던 것 같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3절, 이어지는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거부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반응은 사실 좀 당황스러워 보입니다. 자, 우리도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으시면 기억하고 얼른 시원한 물이라도 챙겨다가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일을 잘 신경 쓰는 사람을 보통 칭찬하죠. 자, 다윗은 지금 자기만 잘 지내는 게 마음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 나보다는 더 잘 지내셔야 하는데 이래도 되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든 나만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귀하게 모신 하나님께도 그에 어울리는 대접을 해드리려고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집을 세우려는 마음을 이제 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그 선한 의도가 품은 계획을 이제 거절하신 것이죠. 칭찬받을 일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 자, 다윗은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민망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품은 일이 그에게는 계속되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있죠.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도 온 백성을 다 불러 모아 전국적인 일로 이 일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여호와의 궤가 떨어지려고 한 것을 붙잡다가 이제 웃사가 죽는 바람에 이 일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 소원을 품었는데 또 거절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이 선한 소원을 거절하신 것일까? 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란 여타 관계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집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자, 거절과 함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17장에 길게 이어지는데 여기 내용을 보통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그 내용의 요점은 이제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자,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왕조라고 번역하고 있는 말이 실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내가 내게 집을 세워주겠다는 말이냐?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집은 내가 아니라 내가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집,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12절과 14절에도 나오듯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절은 하나님의 성격이 괴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것이기 때문이죠. 자, 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듣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선물하는 것과 같은 일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둘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다른 관계하고는 다른 이 특별한 관계의 면모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부분이 되는 것이죠. 역대상 18장에서 20장까지 이 세 장은 다윗의 승전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이 사방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승리라는 주제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 승리가 다윗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인생을 돌아볼 때 승리라는 말로 인생의 결론을 삼고 싶어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이렇게 묻죠. 그래서 이겼다는 거냐? 이제 이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또는 훨씬 겸손하게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했다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자, 우리의 이 생각처럼 다윗에게도 승리가 인생의 결론인가라고 물을 수 있겠는데 역대기가 다윗의 생애를 소개하는 방식을 보면 이게 결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29장까지 펼쳐질 텐데 21장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훨씬 길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다윗은 사방에서 승리하는데 역대기는 그의 인생을 조명하기 위해 영 다른 이야기를 훨씬 길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나 극복 같은 말 말고 인생을 설명할 다른 단어가 필요하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본문을 좀 살펴보면 18장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 보면 이제 여기 짧게 짧게 그 다윗의 승리, 그가 거둔 승리가 여기 소개되고 있죠. 1절에 보면 블레셋이 나오고 2절에는 모압이 나오고 3절에는 소바가 나오고 저 밑에 12절로 가보면 에돔이 나옵니다. 자, 이런 곳에서 다 승리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방향하고도 관계가 되죠. 블레셋은 서쪽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모압은 동남쪽에 있던 나라고 3절에 나오는 소바는 북쪽에 있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에돔은 남쪽에 있던 나라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방에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 또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다윗의 그 승전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재미난 인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만 하면 다 성공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물어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정복자가 되기를 꿈꾸었을까 하는 질문이죠. 뭐 이를테면 우리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라날 때 큰 꿈을 품고 있어서 그 방 벽에는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또는 나폴레옹 이렇게 사람 이름을 적어두고 꿈을 키웠겠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는 발길이 닿는 곳마다 가서 정복하여 온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인생의 꿈으로 삼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는 대체 어떻게 사방에서 승리하게 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실마리가 바로 오늘 읽은 19장부터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승리에 대한 다른 기록들은 간단한 요약에 그치는데 여기는 긴 서술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방에서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그 한 사례를 꺼내서 좀 더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장 1절로 가보면 암몬이 나오는데, 자, 암몬은 사방 가운데 한 군데 빼놨던 요단강 건너 동편에 있던 나라죠. 그 동편에 있던 나라와의 싸움을 통해 다윗의 승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암몬의 왕은 나하스였는데 그 나하스가 죽고 아들 하눈이 새로 왕위에 오르게 되죠. 다윗은 선왕이었던 나하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에게 신세진 일을 기억하면서 공식 사절단을 보내 예의를 갖춰 문상을 하려고 하고 있죠. 만약 다윗이 정복을 꿈꾸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그의 삶의 목표가 다른 나라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었다면 사실 이런 상황이야말로 그에게 기회였을 것입니다. 왕이 교체되는 때야말로 공격해 들어가기에 좋은 시기였겠죠. 그런데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는 그런 식의 기회를 포착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좋은 마음으로 사절단을 보냈는데 다윗의 호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암몬 사람들은 다윗에게 선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하고 있죠. 자, 4절에 보면 나라 대표로 파견된 이들을 어떻게 지금 대접하냐 하면 수염을 깎고 하체가 나오게 옷을 잘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학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까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자, 긴 수염을 중간에서 자른 것인지 아니면 얼굴을 반쪽으로 나눠서 한쪽만 자른 것인지 뭐 이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또 옷도 그냥 긴 치마 같은 옷을 엉덩이가 나올 정도로 자른 것인지 아니면 엉덩이 부분만 도려낸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든 사람 몰골로는 민망한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이들한테 장난으로 이렇게 해도 행패가 될 텐데 지금 나라의 중신들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외국에 특사를 파견했는데 귀국 비행기에 내리는 꼴이 머리 반쪽은 삭발이 되어 있고 엉덩이는 나오는 꼴이라면 두 눈으로 볼 수 없겠죠. 자, 그렇게 충격적인 일이 지금 여기 펼쳐진 것입니다. 어찌나 그 행세가 눈뜨고 못 볼 꼴이었는지 다윗이 그들의 수염이 자라 원래 모양으로 돌아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오지 말고 여리고에 머물라고 말하고 그렇게 배려하고 있죠. 자, 이런 대응 역시 다윗이 지금 전쟁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모양을 딱 보면 생각이 없더라도 이런 나라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는 적의가 불타오를 만한 기회일 텐데 다윗은 그런 대면을 피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사태에 더 기민하게 반응한 쪽은 암몬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투가 옛날 말투여서 귀엽게 보이지만 밉게 한 줄 안지라라는 이 말은 자신들의 행동이 지금 이스라엘과는 같은 하늘 아래에 있지 못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암몬과 그 왕 한우는 지금 자신들이 이런 행동이 다윗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었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대단해 보이죠. 암몬은 지금 자신만의 힘으로 이 일을 여기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그 국방력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의 군대를 돈으로 사오려고 하죠. 6절에 보면 이제 군대들을 모으는데 다른 나라에서 여기 아람이라고 들어간 나라들은 전부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소바도 역시 북쪽에 있던 나라들이죠. 자, 이 다른 나라의 군대들을 동원하려고 돈을 1,000달란트를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34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1,000달란트면 은으로 34톤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한 달란트를 이제 이후 단위와 비교해 보면 6,0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이제 가치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 정도로 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은 천 달란트는 대략 6천억 원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일당이 좀 더 올라가면 이제 1조 원도 넘겠죠. 자, 아마도 안무는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염두에 두고 나라의 경제력 상당 부분을 지금 여기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문이 준비하고 있는 전투는 소규모 국지전 같은 것이 아니고 나라의 명운을 건 이제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이 연합군이 메드바라는 곳에 진을 치죠. 자, 메드바는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이었고 암몬의 수도 라빠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그 사이에 있던 성읍이 되는 것이죠. 자, 암몬은 자기들이 일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선수를 쳐서 여기 이스라엘 땅으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자, 암몬의 선왕을 예우하려던 다윗이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곤경에 빠진 것이죠. 자, 옆에서 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함부로 선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니까 같은 말을 해주고 싶죠. 자, 그럼 일이 어떻게 흐를까? 이제 진행을 보면 8절에 다윗이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보고 요압과 그의 군대를 부대를 파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착해 보니까 성읍 앞 들판을 암몬과 그가 돕는 아람 연합군이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도착해 보니까 10절에 적들 한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휘자인 요압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 부대를 둘로 나누죠. 그래서 한쪽은 앞에 적을 맞서게 하고 그리고 또 한쪽은 적의 뒤에 있는 적을 맞서게 합니다. 자, 요압 자신하고 동생 아비세가 지휘를 하게 되는데 12절을 보면 상황은 이스라엘 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자, 이 말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유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각자 자기가 맡은 군대만 싸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부대가 적에게 밀리면 그들도 도와야 되는 부담까지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압과 그의 군대는 어디 좋은 기회다. 이 틈에 암몬의 그 버리장머리를 고쳐놓겠다 같은 그런 마음이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적들에게 포위되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지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죠. 13절에 기록된 말도 이제 그런 정서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과부적의 위기에 놓인 사람이 할 법한 그런 말이죠. 자, 선의가 악의로 되갚아져 지금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성읍마저 잃어버리고 나라가 위험에 빠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 자, 일이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자, 적의 대군이 오히려 몰려가고 있죠. 15절에 보면 용병으로 온 아람 군대가 도망하고 이를 본 암몬 군대도 따라서 도망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돈까지 받고 출정했으면 그렇게 쉽게 물러나면 안 됩니다. 예. 돈값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람 군대가 후퇴했다는 것을 보면 이상스럽게도 이 전쟁이 이스라엘 편, 이스라엘을 돕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이죠. 자, 16절 이하에 보면 암몬을 돕기 위해 출정했던 아람이 다시 세를 규합해 이스라엘에게 적대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윗이 17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을 모아 전투에 참여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전체가 동원되어야 할 만큼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될 만한 큰 규모의 전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괜히 선의를 보였다가 일이 지금 이 모양까지 흘러간 것이죠. 자, 그런데 전쟁의 경과를 보면 너무 싱거울 정도로 담백하게 흘러갑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은 이 위기에서 그저 승리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상대의 피해가 오히려 상당해서 이 연합군의 지휘자였던 장군마저 죽여버렸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20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의 이상스러운 승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20장 1절에 보면 암몬과의 싸움이 다시 시작되죠. 자, 용병으로 온 아람과의 일은 결론이 났지만 적대적인 암몬과의 일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암몬으로 진격을 하죠. 자, 암몬에서 또 라빠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묘한 언급이 한 줄 끼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라고 되어 있죠. 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기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 던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일이 담겨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거기 기록된 사건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자, 그것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일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암몬으로 군대를 보내고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죠. 그리고 궁전에 그냥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일을 덮으려고 밧세바의 남편을 데려오게 하죠. 어디서 데려오냐면 바로 여기 암몬과의 전투에 출정해 있던 우리아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빼내오는데 이 우리아가 도무지 부인부로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다시 전투 중인 곳으로 돌려보내는데 바로 여기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죽게 만들었던 일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역대상 20장 1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파를 쳐서 함락시키매라고 이제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을 통해 이 정황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구절이 사실 이렇게 들리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는데도, 다윗이 그 꼴이었는데도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켰다. 자, 이렇게 읽히는 구절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겼을까? 왕이 이 모양인데. 이제 그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다윗은 이길 만한 능력도 태도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중에 다윗이 이제 전쟁 다 거의 끝나갈 때쯤에 요압이 불러서 가게 되는데, 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왕관을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한 달란트면 34kg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석이 박혀있는 이 왕관이 금 무게만 한 달란트라고 말하니까, 자, 이런 왕관을 머리에 쓰면 목이 부러지게 생긴 이제 그런 왕관이 됩니다. 여기 왕관이라, 그 왕관이라고 말하는데 이 왕을 그 이제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그 암몬의 신인 말곰을 가리키는, 밀곰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보면 지금 다윗이 쓰고 있는 것은 그저 한 사람의 왕관이 아니고 신이 쓰는 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 다윗은 지금 암몬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신의 자리에 올라선 셈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정서로 볼 때 이런 영예는 다윗에게 조금 더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영광을 맛보고 암몬을 정복했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에 보면 요압은 다윗을 존귀하게 여겨서 자기가 다 라빠를 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올 때까지 정벌을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다윗이 짓도록 하고 있죠. 자, 승리의 자격이 참으로 부족한 다윗인데도 요압에게서조차 높임을 받고 있는 이제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이때뿐이 아니었죠. 이어지는 20장 4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블레셋은 18장 1절에 한 줄로 정복했다고 이제 요약되었던 것인데 여기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키가 큰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4절에도 6절에도 8절에도 보면 키가 큰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블레셋에는 골리앗뿐만 아니라 골리앗처럼 키가 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족족 이들과 싸워 이겼다는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죠. 자, 가나안의 키 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광야에서 정탐꾼들이 갔을 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하게 했던 그 당사자들이죠. 근데 여기 지금 역대기 기록을 보면 우리는 이름도 생소한 다윗의 군사들이 이런 블레셋의 키가 큰 용사들을 전부 싸워 이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다윗 승전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무엇이었는가? 이런 식의 승리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승리의 기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다윗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승리했던 것일까? 자, 왕이 될 때부터 이와 같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무슨 5개년 계획 같은 것이라도 세웠을까? 그는 전쟁의 마음을 두고 내내 칼을 갈았던 것일까 하고 묻게 되는데 그래 보이지 않죠. 다윗에게는 전쟁에 대한 계획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보면 그에 어울리는 마음가짐도 없고 태도도 없고 그렇다고 그의 군대가 그렇게 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의 군대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의 군대가 아니었죠. 자, 이들은 그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부국강병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이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승리했던 것이죠. 자, 이런 승리는 사실 이들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대왕 사울 때는 겨우 블레셋과 싸우는데도 온 국력을 소모하여 왕조차도 그 일을 하다가 죽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겨우 한쪽의 이웃과의 싸움으로도 진이 빠지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사방을 평정하게 된 것일까? 자, 이들의 승리를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맛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는 승리란 무엇인가? 자, 그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 아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보록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는 다윗 승리의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은 그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여호와의 궤가 그 전까지는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궤를 귀하게 섬기는 일, 그거 하나하고 또 21장부터 소개될 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그 21장부터 끝까지 내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거절된 다윗이 내내 그러면 나는 성전 못 짓는 사람이니까 보통 이제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그 일을 외면하게 될 텐데 이상스럽게도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마음에 귀하게 여겨서 내내 인생 그 자기 통치 전체를 그 일을 준비하는 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뒤에 기록하고 있죠. 자, 이렇게 다윗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귀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다윗에게 여러 흠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는 사실 자신의 진심조차도 제대로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도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을 귀하게 모시려고 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자, 이런 승리가 주어지고 있다고 역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중요하게 모시는 자를 누구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는 선의를 품었다가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오히려 나라가 망하기는커녕 사방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라고 지금 역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는 한번 사는 인생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하려고 이제껏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신경을 많이 써오기도 했죠. 그런데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에 신경을 쓰며 살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무엇 하나 내세울 곳 없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정복자가 되기를 소원하였다면, 그리고 소박하게 그저 정복은커녕 어디 밀리지도 않고 나라가 강하게 존속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품고 살아왔다면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선대왕 사울의 피로한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죠. 그는 나라를 어떻게든 지켜보겠다는 일념으로 수고했지만 그는 자기 생명조차 부지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 그때 그 사람들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겠죠.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삶의 중심을 차지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피곤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것에 깔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 없이는 안 된다고 우리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가 바라는 그것에 깔려 죽을지도 모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조차 이렇게 선물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인생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승전보는 그것이, 이 승리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간증거리가 어떤 것이 될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간증거리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다윗의 경우를 본다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우리의 삶의 간증거리는 실은 그것이 간증거리로 하나님께 찬송드려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는 소원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을 때 그것이 부록처럼, 여기 다윗의 승리처럼 따라 들어와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신비 한 가지가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려놓아야, 내 마음의 중심에서 치워야 우리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자에게는 이러한 삶이 펼쳐진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놓음으로 여기 다윗이 경험한 것 같은 이러한 삶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는 참으로 다른 것이어서 주께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승리를 쫓는, 성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승리와 성공을 선물로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 인생을 올바른 곳에 드리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